예, 이제 판관기도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관기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부록 이야기 두 가지, 단 지파 이야기와 벤야민 지파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 기존에 앞에서 얘기했던 판관기, 그러니까 판관이 이제 주인공이 되면서 이어져가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이야기와 벤야민 지파 이야기에서는 판관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판관들의 시대에 이런 몹쓸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 단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이제 가장 바깥의 땅을 가지고 있던, 영역을 가지고 있던 지파다 보니까 그 외세 침략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이제 단 지파는 이주를, 땅을 뺏기고 다른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우상숭배라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만, 또 이주라고 하는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판관시대 때는 판관들이 무능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파가 땅을 빼앗겨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이 판관기 저자의 이 부록 이야기를 붙인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예 망해버렸죠. 그래서 그 저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1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폭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한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서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귀향 이후에,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제들에게 이 제사의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집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뭐 자기들의 살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거는 유다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동시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야기에서는 예루살렘 주변부의 신당, 뭐 산당이라도 얘기하죠. 존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제들의 관점에서 불법의 일이었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신당, 작은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미카라는 사람이 그 레위인이 아닌, 사제직을 맡을 수 있는 레위인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이 사제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부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우연히 한 지나가는 레위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사제직을 맡기긴 합니다. 17장 12절에서 13절, 미카가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판관계 태도는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17장 6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제직을 또 맡아줘서 자기 아들에게 시키는 것보단 좀 나은 모습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리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서 허락도 없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판관기를 소개하는 강의 부분에서도, 시작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저자는 이렇게 해서 판관의 시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하던 이 시기, 그 혼란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시기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왕정시대라고 해서 우상숭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남유다의 거의 말기의 왕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려고, 이제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5만 잡신들이 다 모여있었다는 걸 갖다가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재기 저자들이 칭송하는 솔로몬 시대에도 공공연히 예루살렘에서 이교 제사를 바쳤죠. 그때는 솔로몬이 또 동맹관계, 어떤 경제적인 관계, 동맹관계를 위해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교신들이 또 이교신들의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재기 저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죠. 18장 1절에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라고 또 덧붙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저자의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서 보여지는 모든 부정적인 일의 원인을 왕의 부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단 지파가 이제 이 미카가 살고 있던 지역을 염탐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단 지파가 자기 땅을 빼앗기고 미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을 살펴보니까 빼앗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땅만 빼앗은 게 아니라 이 미카 집안의 신당과 그 레위인 사제마저 자신들이 탈취해서 데리고 갑니다. 다른 지파의 사제로 뭐 삼았다는 거죠. 18장 29절.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라고 해서 이제 그 땅을 빼앗았는데 미카가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걸 빼앗아 가니까 나름대로 자기 가족들을 모아서 쫓아갔는데 이제 미카가 이에 대해서 쫓아가서 항의를 하자 단 지파는 오히려 쪽수가 밀리겠죠. 얘는 다는 집하고 미카는 한 가족 단위니까 쪽수일 수도 당연히 밀렸을 겁니다. 그래서 단 집하는 그를 위협하고 미카는 그들이 자신보다 힘이 센 것을 알아채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 것을 뭐 뺏긴 걸 그냥 포기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것도 윤리도 뭐도 없는 그냥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의 저자는 왕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당이 결국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죠. 18장 31절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집은 바로 이동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탈출기에서 이브리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그 이동 장막. 이동 장막을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하지만 지금 텐트처럼 막 몇 분 만에 치고 막 걷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런 장막이 광야에서는 계속 쳤다가 폈다가 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이제 만납에 천막을 짓고 이제는 뭐 거들 필요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실로라는 곳에 하느님의 집, 바로 그 만남의 천막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조각신상들을 그런 곳에 단 지파들이 뭐 가지고 다니면 또 섬겼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판관기 시대 동안 하느님의 궤가 이 실로, 에프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실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의 종교적인 결론은 그 단의 성소와 그 사제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판관기 시대 때 이런 우상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록 이야기 벤야민 지파 이야기를 또 붙여서 합니다. 19장에서 21장 이제 판관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단 지파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뭐 좀 그렇죠.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주제는 단 지파의 이주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 판관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판관기를 혼란의 시기로 적나라하게 저자가 그리고 있죠. 한 사람의 애첩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애첩이 이 벤야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애첩을 조각내어가지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보냅니다. 나머지 지파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면서 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벤야민 지파를 칩니다. 그러다 한두 번은 이 11지파가 모인 군대가 벤야민 지파에 한두 번 졌다가 다시금 이기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성읍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난 거죠. 지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거의 멸망을 시킨 거죠. 결국 이 지파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들은 여자가 모자라서 그 다른 지파들이 그 베냐민 지파 장정들이 전투를 하러 빠져나가는 시기에 사이에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던 그 모든 약자들까지 거의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나머지 남자들이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신들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방인 여자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방인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도 함께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혼란의 이유를 이 정말 이 무작배기 같은 이런 상황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혼란의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의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임금의 그 요구 상황과 정치적인 요구 상황과 사제들의 종교적인 요구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죠. 임금은 중앙 집권 권력을 자기에게로 모두 집중시키고 싶을 때 백성들이 정신적인 그 방향도 자기에게로 향하고 향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왕이라는 것도 권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사제들과 종교를 이용해서 그 권력의 집중화를 갖다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제와 임금이 서로 간에 결탁을 하는 것이죠. 사제들은 그렇게 해서 제의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면 자기들의 권력, 종교적인 권력과 배를 풀려서도 좋고 왕은 또 세속적인 권력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부상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관기 저자, 사제계 저자들이 이스라엘 임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었다. 그래서 임금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라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모를 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를 모른다면 자연스럽게 아, 그 시대는 임금이 없어서 그렇게 혼란스럽구나. 그러다가 이제 뭐 사무엘기로 넘어가잖아요. 다윗과 사울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안정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침입해서 그것도 못 막아서 단지파가 이주하고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서 왕이 되어가지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럼 판관기와 사무엘기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임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호도 받게 되는구나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만 보고 싶은 장면만 강조시킨 것일 뿐 왕의 시대 때도 우상숭배가 됐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관기뿐만 아니라 성서를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이 성경을 보아야지 어떤 것이 껍데기고 어떤 것이 알맹이인지 이제 껍데기와 알맹이가 무슨 두부 가르듯이 갈라지진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대강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묵상을 하면 뭐 완전 산으로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성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것이 껍질이고 어떤 것이 그 성서의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를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잘못 보았을 때는 이 전쟁을 갖다가 뭐 이를테면 뭐 다윗이나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지를 때 하느님이 뒤에 계셔 주셨다.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아 그래 하느님이 뒤에서 지켜주시는 전쟁은 다 거룩한 것이고 내가 나가 치르는 전쟁도 하느님이 계셔준다고 믿으면 그런 폭력들이 전부 다 하느님의 뭐 업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나의 폭력을 나의 내 나라의 폭력 내 단체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성서를 이용하면 사실 그건 껍데기를 가지고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착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라는 거는 모든 걸 담고 있죠. 그 시간과 장소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인간의 어떤 좁은 그 시대의 어떤 선입견들은 잘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잘 분석해야지만 성서를 잘 공부해야지만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만나게 된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그 복음이라는 그 정신을 그 신약 성서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신을 그 하느님의 아들을 가운데 두고 구약 성경을 보면 봐 나가면 결국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관 특히나 그래서 이 판관기라는 책은 성서 저자의 의도를 연구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편지, 극단적인 편집에 영향을 받은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판관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